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시면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보다 자비와 사랑이 우선임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참된 안식은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음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매서운 눈으로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게다가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느라 사실 그 곁에서 굶주리고 있는 타인의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또 판공송사를 보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이유가 단순히 신자로서의 의무니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굶주린 동료들을 위해서 성전의 빵을 나누었듯이 참된 신앙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 자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성전이고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이 그 어떤 거창한 제사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바리사이들처럼 내 주변에 어려움을 돌보거나 도와주기보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정작 중요해야 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비본래적인 것에 집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엄격함보다는 복음의 따스함을 전하는 하루로 오늘을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교리 수용관 신부입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이며 제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성이 향락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결혼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상적인 만남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며 즐거움을 찾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남용되는 성의 사용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인간 사이 안에서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인간 사랑에 위배되는 이기적인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제9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의 소중한 가정을 존중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책 희망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은 기쁨과 고난이 함께 엮여 있다는 걸 말입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달고 순조롭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계와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결코 안이한 낙관론이나 순진한 이들을 위한 위로의 약이 아닙니다. 아이고 염려마셔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거칠애로 위로하는 공허한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은 현재를 용기 있게 살아내고 미래를 담대하게 바라보게 하는 참된 힘입니다. 마더 테레사 성녀의 깊은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냐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고요? 두려움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고요? 실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고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다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과 끊임없는 재검토, 때로는 변화와 성장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움 앞에서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이며 교황인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황 재임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물론 개혁과 도덕성 회복, 변화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 역시 자신의 실수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제게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때때로 드러나는 조급함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저지른 실수의 대부분은 어떤 과정이 자연스럽게 무르익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실수는 우리를 모두 겸손하게 만들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실로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숨을 쉬는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희망해야 합니다.
모차르트 작품 준비합니다. 대미사곡 작품으로 427번에 있는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이제는 시편 성가입니다. 시편 83장이죠. 만군의 주님이시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기타 반주에 맞춰 프랑스어 텍스트로 연주합니다.
De quel amour sont aimés tes amours, Seigneur, Dieu de l'univers. Mon âme s'épuise à désirer les parvis du Seigneur. cœur et ma chair sont un cri vers le Dieu vivant. L'oiseau lui-même s'est trouvé une maison, et l'hirondelle un nid pour abriter sa couvée. Tes autels, Seigneur de habitants de ta maison, ils pourront te chanter encore. Heureux les hommes dont tu es la force, des chemins s'ouvrent dans leur cœur. Quand ils traversent la vallée de la soif, ils la changent en source. De quelle bénédiction la revêtent les pluies de printemps?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주 네오 신부입니다. 어린이집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JMP로우, 국제 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톨링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희생자 수가 4,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미국 카톨릭 교회와 구호 기관들이 지친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구조 당국은 희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 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 기구인 카톨릭 구제회 브리타니 위치 텐달 대변인은 7월 8일 카톨릭 구제회가 현지 협력기관인 베네수엘라 카리타스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카톨릭 구제회 지진 대응 지원팀이 베네수엘라 현지에 모두 배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카톨릭 구제회와 베네수엘라 카리타스는 모두 보편회의 교회의 국제 인도주의 네트워크인 국제 카리타스에 소속돼 있습니다. 위치 텐달 대변인은 카톨릭 구제회가 지원하는 구호 물품 배급은 지난주에 이미 시작됐고 지금까지 긴급 식량 꾸러미 1,800여 개와 가족 위생용품 꾸러미 850개, 영유아 위생용품 꾸러미 400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카리타스도 수색구조 당국에 870점이 넘는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가이라 지역에서는 사랑의 선교수녀회 수도자들이 희생자들의 장례와 안장 절차에 동반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희생자들은 라에스 페란자 공동묘지에 안장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겨울 동안 트레이드미 프로퍼티의 매물로 등록된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호가가 6만 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 평균 호가는 10만 달러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드미 프로퍼티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호가는 2월에 여름철 최고치인 88만 3,800달러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6월에는 82만 3,3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6만 500달러, 마이너스 6.8%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주택시장인 오클랜드에서는 같은 기간 평균 호가가 109,600달러에서 99만 2,700달러로 하락해 2월 이후 13,300달러, 마이너스 9.4% 감소했습니다. 6월은 연초 휴가철 영향을 받았던 1월 이후 처음으로 오클랜드의 평균 호가가 10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달이었습니다. 다른 주요 지역의 2월 이후 평균 호가가 하락폭은 와이카토 5만 4,250달러 감소, 베이 오브 플랜티 4만 2,450달러 감소, 웰링턴 지역 8만 1,750달러 감소, 캔터베리 14,100달러 감소, 오타고 89,600달러 감소입니다. 매물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전체 매물수는 2월부터 6월 사이 약 5% 감소했습니다. 트레이드미 프로퍼티의 고객 총괄 디렉터인 케빈 로이드는 이러한 수치가 계절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드는 기온이 내려오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한두 단계 정도 둔화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액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설 규제 예외 제도를 도입해 뉴질랜드를 신흥 기술의 글로벌 시험 무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모어는 목요일 크라이처치에서 열린 연설에서 혁신 실증 제도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운영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 당국이 2016년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유사합니다. 이후 수십 개 국가가 이를 도입했으며 기업들이 규제를 일부 완화한 환경에서 감독기관의 관리 아래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도 현재 자체적인 핀테크 샌드박스를 시험 운영 중입니다. 시모어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이 크게 불평해야 장관이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개되고 상설화된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혁신을 위한 정문이 되어야지 뒷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부 장관이기도 한 심원은 자율주행창, 대형 농업용 드론, 임상시험, 배양식품 등이 이 상설 규제 예외 제도를 통해 시험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미국, 일본, 영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호우는 혁신과 기술이 임금 상승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호우는 특히 민간항공청 CAA의 농업용 드론 규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25kg을 초과하는 농업용 드론은 인증 없이는 농장에서 운용할 수 없으며 인증 비용은 최대 $2,000, 승인까지는 1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부는 이러한 드론이 혁신 실증 제도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해 지정된 농지에서 25kg 중량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간 항공청은 이를 단순히 2년짜리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심호는 혁신 실증 제도가 농업용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임상시험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인공지능 AI 디지털 금융, 정밀농업, 배양식품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심호는 이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며 지금 이 산업들은 모두 새로운 터전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액당의 새 비례대표 후보인 폴 헬린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에 대해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존 키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로서는 당대표가 될 생각이 없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액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어제 오클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헨리를 비례대표 후보로 발표하며 기자들에게 약 116일 후에는 그가 국회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TV 뉴질랜드 이사회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헨리는 2010년 하차했던 TV 뉴질랜드의 브렉퍼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이 28.7%까지 하락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진행장 토바 오브라이언이 지지율 하락이 지도력 문제 때문이냐고 묻자 그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크리스토퍼 럭스는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는 좋은 키가 아니며 좋은 키처럼 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헨리는 럭슨이 차라리 자신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브렉퍼스트 출연에 대해 조금 집에 돌아온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0년 당시 뉴질랜드 총독이었던 아난드 사티아난드 영과 인도의 고위 정치인 실라 딕시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TV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특히 그는 딕시의 이름을 일부러 저속하게 발음해 뉴질랜드와 인도 사이에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상황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당시 정부의 관료들이 지나치게 감민하게 대응하면서 인도 측에 왜 화를 내야 하는지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건에 대해 그 일이나 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은 없다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총독에게 뉴질랜드 사람이 맞느냐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지나쳤다고 인정했습니다. 2026년 신선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서 키친 쿠티르와 AI 활용 뉴질랜드 첨가물 기구의 최신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계속되는 고물가와 생계비 압박 속에서 QE들의 식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활용해 집에서 화려하고 건강한 식단을 꾸미는 이른바 키친 쿠티르 현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싼 외식 대신 저렴한 농산물로 미식가 스타일의 요리를 만드는 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 중입니다. 식단 관리에 도입된 AI 뉴질랜드 가정에서는 매일 필수 영양소 5 플러스 a day를 보다 쉽게 섭취하고 식재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의 냉장고 관리 및 레시피 추천 앱 도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셸이 가이드 최초 상륙 뉴질랜드 외식업계 사상 최대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 최초로 뉴질랜드가 미쉐린 가이드 공식 평가 국가에 합류했습니다.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퀸스타운을 중심으로 총 110개의 레스토랑이 미쉐린 가이드 뉴질랜드 2026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높은 세율로 인해 최근 1년간 호스피탈리티 숙박 외식 업계에 폐업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서 이번 미쉐린 가이드 발간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외식 소비 진작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보나 아나운서 이승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속도 내오 신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시간이 되면 노란 버스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나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아빠들의 모습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유아 휴직에 대한 직장 내 시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일과 육아 사이에 고민한 아빠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년째 직접 아빠 육아를 하며 아빠 유아 인식 개선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같이 자람 사회적 협동조합 아빠 유아 문화연구소
김기탁 소장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남매의 아빠이자 같이 자란 아빠 육아문화연구소 소장 김기탁입니다. 이제 아빠 육아 인식개선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육아랜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신 김에 인식개선이라는 말 써서 인식개선이라는 거 어떤 부분을 인식해서 네,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어머니들이 양육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강했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 인식 속에서 우리 아버님들도 충분히 양육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잘하는 과정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버지들도 변화를 해야 되지만 사회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그 시선이라는 게 참 이렇게 뭐 무섭다면 무서운 거고 그 시선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통념적인 시선 그 시선과 좀 어긋나 있으면 좀 뭔가 문제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조금 있긴 하는데 사실 아빠 유아 인식개선 활동가 이 표현 자체가 저도 처음 쓰는 표현이어서 그리고 유아 랜서라고 소개하는데 유아 랜서는 뭡니까?
유아 랜서는 저희가 좀 프리랜서라고 하면 네,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언어이긴 한데 이게 육아와 프리랜서를 합친 합성어이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육아하면서 일하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일컬어서 육아 랜서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프리랜서인데 네. 나 유아도 하고 있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유아 랜서라고 하니까 일단 이거는 메인인 그 일을 한다기 거 메인보다는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일단 메인이고 그런 그 시간 거기에서 시간 안에서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 일이 약간 부차적인. 그런 정확한 표현이죠.
프리랜서는 일이 우선적인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한 어조인데 육아랜서는 육아도 하면서 일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창조 하시게 되네요.
네, 이렇게 인식에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언어가 먹고, 그러니까 딱 언어가 주는 이미지가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아이가 3명이라고.
네,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31개월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둘 다, 셋 다 아들입니까?
아니요, 첫째 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
아, 그래도 좀 낫네요. 누구 말대로 아들 셋은. 그 자체가 좀 이게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자체가 지옥이다라는 표현을 누군가 하신 걸 봤거든요.
제가 인식도 이제 약간 그렇게 잡혀 있긴 한데
그러니까 표현상 좀 그 아이를 세 명 아들 세 명을 키우니 하는 게 애들이 한 명이 한 명만 가격하면 일하는데 세 명이 다 가격해지니까 조금 이게 감당하기 힘들다. 한 명 그 중에서 한 명은 나를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토닥토닥도 해줘야 되는데, 세 명 다 막 한 명 나가면, 막 두 명도 마지막 다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딸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오히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쭉 아들이면은, 아들 마음만 상대하면 되는데, 중간에 딸이 있다 보니까, 그 딸이 또, 커서는 아빠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줄 것 같은데 아직은 연령이 8살이다 보니까 오히려 양방향으로 마음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속에서 피어나는 또 우리 애정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딴 거긴 한데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아들 키우면 뭐가 좋고 딸이 키우면 뭐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아들들은 그래도 아빠를 조금 더 이 권위적 과거의 표현으로는 권위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좀 아빠를 우러러보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빠를 닮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은 많이 표현해줘서 아들에 대한 또 사랑이 느껴지고 또 딸은 아빠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잘
우러름과 사랑.
이런 부분들이 딸과 아들의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도 좀 다르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막내는 손이 좀 확실히 많이
많이 가고 있죠.
첫째는 그래도 그 와중에 자기 밑에 또 둘이 있으니까 약간 좀 독립적인 것 같고.
요즘에는 첫째가 오히려 더 아이들 동생들 시키거나 동생들 밥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재밌어할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아하. 그 따님은 뭘 좀 도와주십니까?
딸은 아무래도 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형제가 많을수록 사실 사랑을 갈구하는 부분들도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은 이제 감정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좀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고 특히나 춤. 노래 이런 걸 엄청 좋아해서 엄마 아빠한테 본인이 연습한 춤이나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굉장히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향적이네요.
네. 근데 막상 외부에 나가서 하라면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엄마 아빠한테는 기쁨을 주는.
네.
엄마 아빠한테만 네. 기쁨을 주는 그 모습이긴 한데.
네네.
그러면 새 아이를 키울 때 일단 뭐 보통 이제 다 학교를 가면 분명히 이제 등교시키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네네.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은 아이들 뭐 식사나 등교 준비, 등원 준비 등을 하고요. 어떻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파트너로서 좀 도와가면서 등원 준비를 하고 등원이랑 등교를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인적인 일정들을 좀 보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또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네, 장모님이 또 약간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장모님 관련된 케어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는 장모님이랑 또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업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사무실에 가서 본다든지 또는 개인 일정들을 소화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저녁에 아이들 픽업해야 될 시간대에는 또 돌아와서 또 아이들 픽업하고 또 아이들 저녁 해주고 또 아이들 또 학습 봐줘야 될 건 봐주고 놀아줘야 될 건 놀아주고 그다음 씻기고 그다음에 재우고 아내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아내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밤에 새벽에 좀 작업을 좀 하고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라 그럴까 집안일을 한다라는 네. 표현을 쓴다면 그렇게만 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집안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네.
네. 그러면 배우자분은 뭐 일을 하십니까?
네. 지금 10시, 7시 퇴근, 출근 7시 퇴근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근무를 또 최근에 몇 년 만에 또 취업을 했어요. 경력 단절 여성으로 많이 있다가 아르바이트 몇 번 하다가 최근에 또 취업을 하게 됐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장님은 뭐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프리랜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네네.
어떤 프리랜서를 하십니까?
저는 대체로 이제 저희 같이 자란 아빠 육아 문화연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부 활동들을 좀 많이 해요. 강연이라든지 강의라든지 또는 정책 자문이라든지 뭐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하고 자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긴 하긴 하는데 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집에서 자기를 케어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없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웃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별로 딱히 인식이 없다가 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 가면 애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뭐해? 아빠는 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이는 그냥 편하게 아 우리 아빠 나 케어해주고 뭐 하고 뭐 아빠는 일 안 해? 딱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니네 아빠 좀 이상하다라는 그 얘기 듣고 오면 집에 와서 그런 것들 할 때 왠지 모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더라. 아이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남들 어떠십니까?
한때 저희 아이가 이제 아이들끼리 그런 대화를 좀 한다기보다는 한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물어본 적 아빠는 회사 안 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애들한테 물어보면 네네. 자기 아빠는 다 회사 갔다고 네. 하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빠는 회사 안 가? 라는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한테 설명을 제가 해주기로는 아빠도 회사를 과거에는 다녔었다. 근데 과거에 다닐 때는 우리 아이와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첫째 아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 서 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 그런데 아빠가 지금 이 일을 하고 나서는 너와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지 않냐. 그럼으로써 아빠는 이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 너와 또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존재하기에 아빠는 이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질문에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나 네네. 가치를 네. 말씀했으니까 그럼 한번 여쭤보는데 이 회사도 다니셨는데 네네. 그 갑자기 이제 아예 나는 육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냥 이 회사에서 뼈를 묻어야겠다.
뼈까지?
내가 여기서 꼭 성공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품고 진짜 열심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근무를 하면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사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됐는데, 그 찰나에 또, 아내가 아내도 그때 직장을 다녔었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다 보니까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퇴사하는 격이 근무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그냥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다 보니까 강제적인 퇴사를 당하는 느낌으로 퇴사를 하다 보니 이제 외벌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벌이를 통해서 좀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좀 퇴사를 결정하고 자영업 준비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자영업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아내가 홀로 육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홀로 육아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왜냐면 아내도 그때 당시 좀 어렸을 때라서 주위에 양육하는 또래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스스로에 대한 시간들 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좀 진짜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도 저를 굉장히 멀리하고 엄마만 찾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을 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영업도 이제 정리를 하고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워 나가면서 아빠 육아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이제 발을 넓혀 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뭐 아버지 세대 집안 이제 60대 후반 정도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집안을 살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이 약간 그 돈에 그거를 의미냐면 여기는 진짜 내가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그 의미로서 네네.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아이를 세 명을 그 하면서 이거는 조금 한번 각오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장시간 장기간 아이들을 케어하며 오면서 이렇게 나의 시간이라든지 아내와의 시간을 함께 보낸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돌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어머니들 대상으로도 토크쇼를 진행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토크쇼를 여러 곳에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 그 시간을 꼽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양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일단은 애들이 학교를 가거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게 되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또 아이들이 또 셋이 있고 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여섯 가구거든요. 원래는 천안까지 해서 아버님까지 해서 여덟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빨래 설거지 이런 게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내가 이제 매일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타이머를 켜고 내가 빨래를 한 세 번을 돌리고 난 다음에 빨래 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재봤더니 한 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보내고 뭐 시간이 여유가 좀 있겠지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집안일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부분들도 여유롭지는 않다.
네. 우리들이 그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 네. 애를 보내고 나서 커피 한 잔. 뭐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우아하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뭐가 제일 기쁘십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주는 그런 행복감이 굉장히 좀
그 얘기는 하실 줄 알아서 네네네. 제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그쵸.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맨날 울기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엄마 아빠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텨.
사실 요새 아이들 낳아도 낳게 되면 이제 제가 제 그 조카 키우는 것만 봐도 일단은 삐뽀삐뽀 119 책 진짜 두꺼운 책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 내 주변에를 통해서 그 유아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배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또래 집단을 하고 또 친해지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 나름대로 이제 아이를 세습 키웠으니까 네. 키우다 보면 이게 전문가가 되긴 하는데 나는 여기 이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거에서 도움을 받았다.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이를 아이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양육을 하다 보면 아빠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양육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그런 많은 아버님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하면서 아버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이를 통해서 아빠도 성장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렇죠. 부분들 특히나 아주 그냥 그 길 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 하나도 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 그럼으로써 아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만 눈을 보진 않았나 내가 너무 이 어른의 눈높이에서만 아이를 보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첫째 아이 특히 첫째 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기도 아빠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나가고 내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아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줬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좀 보람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키운다라는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케어하는 일방적 케어적인 느낌이면 이건 아이한테도 내가 쌍방적 개념으로 그 케어가 된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좀 처음에 경제적인 자영업도 그만두셨고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지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버님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아내한테 항상 물어봤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힘들긴 하다. 근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돌아가지 않을 거다. 현재가 현재 힘듦이 오히려 더 좀 긍정적으로 나은 것 같다. 발전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해나가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 과거에는 이렇게 플랫폼 노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언어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제가 할 때만 해도 플랫폼 노동이라는 언어 자체가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는 아이들이 잘 때 또는 유치원 가거나 어린이집 갔을 때 이럴 때 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기는 어렵고 다시 또 자영업을 하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 이러한 방법들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모든 일들을 처음 많은 일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지만 일이란 건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생기면서 더 좀 더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무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는 그 시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뭐 처음에 시작하실 때가 벌써 이제 10년 전이긴 하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아이를 등원하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아빠는 좀 노는 아빠인가? 일을 안 하나?
그러니까 그 표현. 이게 그것이 약간 상대방 내가 자존감이 훅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10명의 부모가 있으면은 한두 명 아빠가 이제 등하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 아빠는 뭐하는 아빠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죠. 지금은 물론 많은 아버님들이 등하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육아를 한다고 했었을 때 네가 왜 그걸 하냐 이런 의견을 내시면서 좀 탐탁지 않아 하셨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는 주위에서도 너가 예를 들어 친구들 중에서도 네가 양육을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이나 시선들을 많이 느꼈었죠.
어쩌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면 그 시선이 나를 흔들기보다는 뭐 그런 시선도 있지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나의 그 모습대로 가면 참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또 남의 시선 때문에 막상 못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얘기는 안 드셨습니까? 야, 건물이 있나 봐. 이런 얘기를.
아, 제가 또 그 정도도 뭐 부티나게 다니거나 하셨어가지고.
부티나는 사람은 네. 막 명품 입지 않아요. 아,
네네네. 저 순수하게 있는 분들이 건물주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듣지는 않았었고, 아무래도 그냥 그런 이제 동네에서, 이런 자주 마주치는 어머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지 뭐 그런 의견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이것도 사실 드라마 영향인데 그렇게 애들 보내고 나서 엄마들끼리 티타임 네네. 그런 거 합니까?
엄마들끼리 티타임 합니다.
그럼 같이 가십니까?
네, 특히나 영유아 때는 크게 많이는 하진 않는데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등원을 등교를 시키고 좀 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아이들 등원 시키고 어머니들이 뭐 10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저도 가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면서 이렇게 어머니들은 어떤 양육에 대한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또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저희 아이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아이를 좀 챙기는
그렇죠.
일이 있다든지
서로 가지고 상부상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인 같이 자람 사회적 협동조합 아빠 유아 문화 연구소 김기탁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질 수 있는 막상 이제 나도 이제 뭐 사실 이게 전업 육아를 담당해야지라고 하는 분이 망설이게 되는 것들을 좀 여쭤봤긴 했는데 활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백인의 아빠단. 네. 입니다. 이 백인의 아빠단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백인의 아빠단은 2011년부터, 네,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육아를 위한, 네, 슬로건을 걸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한 부분을, 실천하고자, 전국에서 100명의 아빠들을 모집해서, 양육과 함께 하는 활동들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들을 시작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저도 처음에, 양육을 시작할 때는, 이 엄마들이 양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알아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항상 아내한테 혼나는 일이 있었어요. 초반에 아이가 어릴 때 뭔가를 해도 자꾸 혼나니까 이게 내가 맞나? 왜 자꾸 혼나지? 뭘 해도 자꾸 혼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하기 싫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아버님들한테도 많이 존재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러면 아빠들이 양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라고 알아봤을 때 그 백인의 아빠단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18년부터 백인의 아빠들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빠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들이 아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멘토분들이 매주 이렇게 미션을 줘요.
아 미션이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아빠들을 선정을 해서 뽑고 그래서 그 뽑힌 아빠들을 대상으로 매주 미션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 관계, 일상, 놀이, 교육 다섯 가지와 관련된 미션들을 매주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미션을 내주고 그 미션을 이제 커뮤니티에 후기를 올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미션들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아버님들이 육아를 굉장히 잘해야 돼 또는 뭐 좋은 아빠가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별거 아닌 걸로 아이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충분히 나도 잘할 수 있거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네.
100명만 뽑는 겁니까?
이 과거에는 전국에서 100명을 뽑았었는데 2019년부터는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에서 100명씩 총 1,700명을 모집을 하고요. 지금은 매년 약 2,000명 이상을 네,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활동이 이제 1년 정도
네, 네. 보통 5월부터 11월에서 12월까지. 시즌 비시즌 이렇게 있으면.
아, 그게 또 있군요. 네. 사실 그, 제가 이제 본당에 있을 때도 이제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63 뭐 수족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숲 체험을 한다든지 등등 했을 때 그 아빠대로 얘기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상 아이하고 놀아줘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왜냐면 애들은 또 아빠랑 나오니까 좀 신기한 것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아빠는 조금 편한 게 나하고 애만 데려가면 되게 힘든데 애들끼리 또 있으니까 자기는 또 아빠들하고 같이 오니까 아빠들끼리 또 얘기도 나누고 아,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큰 애들 예를 들어서 못해도 초등학교 가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는 가능한데 정말 좀 밑에 진짜 어린 애들 육아를 해야 되는 애들. 그 애들은 참 이게 아빠가 뭔가 이게 한 거 자체가 미션이라는 것도 좀 쉽진 않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3에서 7세 아이를 대상으로 아, 그렇죠. 처음에는 네. 네,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에서 10세, 네,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지금은 미션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세 이후에 8살 돼서는 이제 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아버님들이 많아서 네, 이제 더 확대돼서 3에서 10세 아이들을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미션을 줘요. 아, 예를 들어 뭐 한 가지 이거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3-4세 대상, 5-6세 대상, 7-8세 대상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미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연령대에 맞게끔 아버님들의 놀이를 진행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아 그냥 어떤 걸 해야 되는 감이 올 텐데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뭐서부터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저희 보건복지부 백인의 아빠단이라고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아빠 커뮤니티가 나와요. 네. 공식적인 커뮤니티가 나오는데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이 주어지는 미션들을 자유롭게 수행을 하셔도 되는데 공식적인 활동은 4월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아빠 각 지자체마다 아빠단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다른 추가적인 활동 이런 온라인 미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키자니아를 간다든지 또는 숲 체험을 간다든지 캠핑을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런 활동들도 매달마다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같이 진행을 원하시면은 이런 지자체별로 아빠단을 모집할 때 신청을 해서 거의 선발이 돼서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뭐 선생님 그 소장님이 뽑는 건 아닌 게 하긴 하겠지만 선정되는 네. 그 잘 선정되려면 좀 이렇게 해라 팁을 네.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그 키즈가 함께 육아 공동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규가 가장 좀 우선적으로 되긴 해요. 예. 네, 그래서 보통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빠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전부 신규들만 다 뽑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부분들 존재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주 모임들을 만들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통은 신규로 굉장히 많이 뽑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런 그런 기준들도 가끔 존재하긴 해요. 예를 들어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도 가끔 존재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신청을 좀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좀 꿀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아버님들이 많이 신청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신청했거든요. 약 1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 200명을 뽑는데 그럼 1300명이 모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모집하는 거를 빨리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사실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거기에 선정되려고만 할까라는 생각도 확 드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최소한 뭐 미션을 뭐 물론 문자로 알려주긴 하겠지만 차라리 백인의 뭐 아빠 뽑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이런 미션을 할 겁니다라는 것만 그게 또 리스트만 줘도 네네.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혼자 이게 미션 같은 것들은 그냥 혼자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들 같은 거는 같이 하게 되니까 우리 아버님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버님들이 좀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같이 참여하고 싶고 특히나 후기들을 요즘에는 많이 보니까 많이 올려주니까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니까 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
지금
거죠.
지금 하셨으니까 네. 거기 같이 했던 그 아빠들하고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아 그럼요. 저희 지금 현재 그 특히나 서울 쪽에서는 해치파파스라는 자조 모임을 이제 창단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는 오프라인으로도 모이십니까?
아, 네, 그럼요. 이거 온라인, 저희는 주가 온라인이 아니라 주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매달, 이제 어떠한 놀이 활동을 할 건지, 또는 뭐 서울 지역에 있는 뭐 구를 탐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 탐방을 하다든지, 그래서 매달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은, 어느 형제님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 술이 없으면, 조금 서로가 서먹서먹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술이 없어도 아이를 향한 그 마음으로 모여서 그 아이들한테 뭘 줄까? 아 나는 이런 아이들 그런 거 해도 되게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아버님들이 이게 굉장히 수다쟁입니다. 굉장히 이게 별로 말씀 안 할 것 같지만 한번 얘기 나누면 3, 4시간 기본 가고요.
사실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모임하면서 는 게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나도 어디 가서 내 자식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이제 어디서 얘기하면 야 됐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자기들끼리 그 아들 자식들 얘기하는 게 얼마나 또 왜냐면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네네. 딱히 어디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만약에 선배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궁금한 것도 있고 좀 하는데 사실 물어볼 데가 없다.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부모님들이 예, 궁금해하고 고민이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빠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양육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물어볼 데가 없는데 실상은 이렇게 나와보면은 아, 내가 이 틀리지 않았구나 또는 아 나도 잘하고 있는 편이구나 또는 아 이런 부분들을 더 해보면 좋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맘카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정보도 있고 거기 그 정보는 단순히 뭐 어디 학원이 좋다 어떤 물건이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하고 같이 지내면 좋겠다 그것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도 물론 뱃속에 있어서 그 아이와 교감을 이뤄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들도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빠들을 위한 그런 부분은 좀 뭐랄까 좀 약하다. 그러니까 맘카페처럼 빠카페도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이런 정보를 좀 주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아니 요새 확실히 달라진 건 이거죠. 옛날에는 그 가족이라는 것을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해준다도 있지만.
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막상 그림을 그리면 아빠는 맨날 소파에서 누워 있는. 그 아이가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 요새는 그런 아빠는 존재하지 있겠지 있긴 하겠죠.
많죠.
있지만
많이 있죠.
그래도 아이하고 노는 그런 약간 단적이면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남의 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보더라도 아이하고 노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빠한테도 좀 자극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저 실제로는 저기 마포 쪽에 빠카페도 생겼어요.
저 빠카페 있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이걸 좀 다른 개념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빠들의 육아 휴식도 다 이제 다 됐다. 근데도 뭐 애를 저출산 문제 나올 때 이 나오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원활한가? 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 없이 나오는 말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는 남성 육아 휴직이 굉장히 늘어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남성 육아 휴직도 이렇게 모성보호 제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단기 출퇴근이라든지 육아 휴직이라든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임산부 이제 육아 휴직 전에 이제 출산 휴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휴가들도 존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부분들이 다 포괄된 이제 퍼센테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 아빠 육아 휴직이 늘었다라는 것만 보기에는 좀 이제 물론 늘은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계에서는 아직 수치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육아 아빠들의 육아 휴직이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그 주변이 같이 키우는 감이 좀 셌는데 요새는 사실상 주 양육자가 물론 뭐 엄마도 될 수 있겠는데 제일 큰 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도움을 못 받으면 못 키우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면 결국은 독박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빠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이제 승진은 글러먹었다. 그것도 같이 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에는 아예 승진을 뭐 포기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진짜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아버님들의 사고나 생각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내가 꼭 굳이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육아휴직 그 지원금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지급하는 뭐 금액이라든지 250만 원 이제 지금은 통으로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도 육아지원 3법 제도 변경을 통해서 아버님도 오히려 이제 육아휴직을 더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오히려 더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늘어난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부분 그런 육아지원 3법 변화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다시 고민하다가 사용한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현재는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아 휴직률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왜 또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5월 1일 그래도 근로자의 날 표현을 쓰다가 네네. 이제 엄밀히 해서 근로자는 약간 사업주의 그 관점에서 본 노동자의 모습이 근로자잖아요. 이제 노동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육아휴직도 따지고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너무 직장 네네. 이 포인트에서 쓰는 것이 아닐까. 네네. 사실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 주는 사람 입장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논다, 쉰다라는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호종류아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잖아요. 네. 그때 제가 청년정책,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단어를 제시를 한 이후에 이제 변경되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전체적으로나 좀 사회 인식 변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육아휴직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도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이제 아이 동행 기간, 자녀 돌봄 기간, 육아 집중 기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아이 자녀 돌봄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단어 명칭을 통해서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인식의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뭐 등원시키고 등원이든 그 등교를 시키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신 빨래 했는데 한 시간 반 걸리는 그런데 쉰다는 개념은 확실히 좀 아닌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일이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서 좀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제가 그 어디 가서 갔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육퇴라는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 게 일이라는 개념을 그걸 재우고 퇴근했다라는 느낌에서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건 싹 사라지고 물론 일을 하면서 기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퇴근이야 개념이 또 있어서 이런 표현도 왜냐하면 육아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물론 힘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잘못 얘기하면 너는 애를 안 키우니까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할까 봐 같아서 근데 육퇴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좀 육아에 지친 부분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그걸 좀 강하게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육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육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부모님들이 알아듣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청년들 같은 게 육퇴라고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들끼리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희도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단어들 좀 더 부드럽게 하거나 좀 더 의미 있는 단어로 이제 바꾸자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육태들도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나 조금 더 내가 현재 현장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의 단어로 좀 바꾸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지금 어느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아빠는 그러니까 뭐 그 표현 근데 배우자는 이런 거 안 도와준다.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막 그런 했을 때 네. 만일에 그 아내 입장에서 그 남편을 그런 그 아이 돌봄에 같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이게 저도 그 처음에 느낀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많은 아버님들이 또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양육을 처음 할 때는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도 임신하면서부터 계속 많은 것을 준비해오고 알아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지들은 딱 태어나면서부터가 이제 이 시작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머님들은 이제 모유수유 하시면서 네네.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모유수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님들이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버님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아버님들이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잖아요.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해나갈 때 아버님들도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나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이런 걸 해보면서 아버지로서의 효능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 또는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반에 아버님들이 안 도와주는 게 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같이 하면 할수록 자꾸 혼이 나고 자꾸 뭔가를 해도 이게 예를 들어 뭐 해봐야 본전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자꾸 혼날 거 해서 뭐해. 안 하고 말지. 어차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건데
그렇죠.
안 하고 말지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기준을 조금만 좀 낮춰주시고 그 기준을 낮춰서 아버지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은 아버님들 그 인정받은 거에 플러스 더 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내분도 처음에 그 아이를 돌보면서 익숙한 손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냥 그만큼 더 많이 함을 통해서 그래도 익숙해져서 좀 손도 빠르고 좀 섬세해지고 있는데 가끔씩이라도 이제 남편이 도와주면 일단은 어설픈 손 그리고 뭔가 그 갈 길 이런 눈빛 막 뭘 해야 될지 막 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가 참여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한 혼나기만 하고
네네.
그러니까 멀어져서 어느 순간에 자기 함께 하고 싶었는데 멀어진 그 마음을
맞아요.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 좀 나타난 문제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초대를 그 익숙하지 않은 거에 같이 초대를 또 많이 하면 할수록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부성은 어떻게 키워지냐라는 말 표현을 할 때 보통 부성은 사실 모성하고 비교할 수는 없긴 합니다. 모성은 벌써 뱃속에 존재하고 네. 있어서 그 아이하고 교감이 네. 있는 거니까 어쨌든 부성은 모성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 안에서의 일단 제일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배운다. 타고나지는 않은 거니까 배운다는 마음만 있으시면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설프니까 배우는 것도 또 그 멈칫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만 이제 마음을 좀 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에서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아버지들과 함께 즐거운 육아를 네.
아 그렇죠
네.
집에서 혼나지 말고 네. 밖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 네. 육아를 하면 되겠다
네, 네.
아 이거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나 꿈,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제 올해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양육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또는 양육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제가 아이 키우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있고 많은 아버님들이 느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아버님들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아기띠도 하고 이제 외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상 아이들의 기저귀를 많이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대관령 가족끼리 놀러 갔을 때도 기저귀 가려고 갔는데 여성 쪽에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다시 불러가지고 보냈던 경험들이 있고 특히나 뭐 서울 지역에서도 아이들 기저귀 가리대가 없어서 변기 위에서 네,
아.
눕혀서 갈았던 적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들어서 올해는 그런 이제 기저귀 그 가리대를 화장실에 좀 비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개인적으로나 또는 뭐 지자체와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니 아까
한이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Voice of Angel EasyWellLife.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임상 의사들이 정부 규제 기관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료 현장에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이란 남부 연안을 넘어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국 유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희생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미국 가톨릭 교회와 구호 기관들이 지진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구조 당국은 희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기구인 카톨릭 구제회 브리타니 위치 텐달 대변인은 7월 8일 카톨릭 구제회가 현지 협력기관인 베네수엘라 카리타스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카톨릭 구제회 지진 대응 지원팀이 베네수엘라 현지에 모두 배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카톨릭 구제회와 베네수엘라 카리타스는 모두 보편교회의 국제인도주의 네트워크인 국제 카리타스에 소속돼 있습니다. 위치 텐달 대변인은 카톨릭 구제회가 지원하는 구호 물품 배급은 지난주에 이미 시작됐고 지금까지 긴급 식량 꾸러미 1,800여 개와 가족 위생용품 꾸러미 850개, 영유아 위생용품 꾸러미 400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카리타스도 수색 구조 당국에 870점이 넘는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 지역에서는 사랑의 선교 수녀회 수여자들이 희생자들의 장례와 안장 절차에 동반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희생자들은 라에스페란자 공동묘지에 안장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의료계의 AI 도입 열풍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뉴질랜드 임상 의사들이 정부 규제 기관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료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임상의 약 80%, 특히 일반 가정의 GP의 경우 무려 84%가 진료 기록 작성 및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AI 스크라이브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AI 도입으로 환자 1인당 최대 10분의 행정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데이터 보안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챗GPT, 제미나이 같은 무료 AI 툴을 진료 기록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학위원회 역시 환자 케어에 AI를 사용할 경우 구두 언급이 아닌 공식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안정장치가 없는 서부 개척 시대와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환자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전자 의료 기록 EMR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10년 개년 보건 디지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병원에 2억 1,140만 달러 규모 인프라 개선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웰링턴 지역 병원에는 최첨단 스펙트 시티 스캐너 및 하이브리드 수술실이 도입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수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하드웨어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부문 예산을 총 342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58억 달러의 신규 운영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억 8천만 달러는 노화된 전국 병원 인프라를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남섬 최대 프로젝트 착공에 오랜 기간 논란과 지연을 겪었던 더니든 신축병원의 본 건물 입원동 건설이 이번 달 본격적인 철골 구조물 조립에 들어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1층 규모의 이 병원은 남섬 보건 체계의 핵심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전국적 거점 병원 확장에 북섬의 왕가레이 병원에 158개 침상 규모의 타워가 들어서며 타우랑과 헉스베이 파머스턴 노스 병원의 재개발 설계 및 임시 중환자실 ICU 구축이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오클랜드 남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드루리 지역에 신규 병원 부지 매입도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크라이처치, 사우스 오클랜드, 넬슨 지역을 중심으로 선형 가속기, 방사선 치료 장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설계 작업이 시작되어 암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의료계 재정 위기 경고 정부는 보건 분야의 전체 신규 재정 지출의 70%를 몰아주었다고 강조하지만 정착 일선 의료계와 학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보건경제학 폴라 로겔리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번 예상 증액은 고물가와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비용 상승분을 겨우 메우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공인의사협회 ASMS 등은 매년 보건 시스템 유지에 최소 14억 5천만 달러가 증액되어야 하지만 실제 반영액은 이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보건 서비스에 관리된 세태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되는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겨울 동안 트레이드 미 프로퍼티에 매물로 등록된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호가가 6만 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 평균 호가는 10만 달러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드 미 프로퍼티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호가는 2월에 여름철 최고치인 88만 3,800달러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6월에는 82만 3,3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6만 500달러, 마이너스 6.8%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주택시장인 오클랜드에서는 같은 기간 평균 호가가 109만 6,000달러에서 99만 2,700달러로 하락해 2월 이후 10만 3,300달러, 마이너스 9.4% 감소했습니다. 6월은 연초 휴가철 영향을 받았던 1월 이후 처음으로 오클랜드의 평균 호가가 10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달이었습니다. 다른 주요 지역의 2월 이후 평균 호가 하락폭은 와이카토 5만 4,250달러 감소, 베이 오브 플랜티 4만 2,450달러 감소, 웰링턴 지역 8만 1,750달러 감소, 캔터베리 1만 4,100달러 감소, 오타고 8만 9,600달러 감소입니다. 매물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전체 매물 수는 2월부터 6월 사이 약 5% 감소했습니다. 트레이드 미 프로퍼티의 고객 총괄 디렉터인 케빈 로이드는 이러한 수치가 계절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드는 기온이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한두 단계 정도 둔화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액당의 새 비례대표 후보인 폴 헨리가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에 대해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존 키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로서는 당대표가 될 생각이 없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액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어제 오클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헨리를 비례대표 후보로 발표하며 기자들에게 약 116일 후에는 그가 국회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TV 뉴질랜드 이사회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헨리는 2010년 하차했던 TV 뉴질랜드의 브렉퍼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이 28.7%까지 하락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토바 오브라이언이 지지율 하락이 지도력 문제 때문이냐고 묻자 그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크리스토퍼 럭스는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는 좋은 키가 아니며 좋은 키처럼 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헨리는 럭슨이 차라리 자신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액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설 규제 예외 제도를 도입해 뉴질랜드를 신흥 기술의 글로벌 시험 무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모어는 목요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연설에서 혁신 실증 제도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운영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 강국이 2016년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유사합니다. 이후 수십 개 국가가 이를 도입했으며 기업들이 규제를 일부 완화한 환경에서 감독기관의 관리 아래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 FMA도 현재 자체적인 핀테크 샌드박스를 시험 운영 중입니다. 시모어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이 크게 불평해야 장관이 특별히 허가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개되고 상설화된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혁신을 위한 정문이 되어야지 뒷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부 장관이기도 한 심원은 자율주행차, 대형 농업용 드론, 임상시험, 배양식품 등이 이 상설 규제 예외 제도를 통해 시험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미국, 일본, 영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호우는 혁신과 기술이 임금 상승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호우는 특히 민간 항공청 CAA의 농업용 드론 규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25kg을 초과하는 농업용 드론은 인증 없이는 농장에서 운용할 수 없으며 인증 비용은 최대 $2,000, 승인까지는 1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부는 이러한 드론이 혁신 실증 제도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해 지정된 농지에서 25kg 중량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간 항공청은 이를 단순히 2년짜리 업무 100개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심호우는 혁신 실증 제도가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임상시험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인공지능 AI, 디지털 금융, 정밀 농업, 배양식품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심호우는 이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며 지금 이 산업들은 모두 새로운 터전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 연안을 넘어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뚫으려던 유조선을 무력화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이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미군이 주둔 중인 주변국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하고 영내 모든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란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란 중서부 로레스탄주 호라마바드시 마르카지주 혼다부시 북부 센 난주 등 내륙 곳곳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란의 주요 탄도미사일 생산 및 우주 프로그램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현지 관리들은 미군의 공격을 폭발음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샘난주 관계자는 샘난주 공항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파르친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파르친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 생산은 물론 핵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군사 요충지입니다. 다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파르친이 공격받지 않았으며 방공망 가동은 대비태세 점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간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이란 남부, 남서부 해안을 공격했으나 이란 내륙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공습과 더불어 해상 봉쇄망도 조였습니다. 미군은 페르시아만 내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퀴라소 선적의 유조선 벨마호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미 군용기는 벨마호가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하자 선박 굴뚝에 미사일을 발사해 기동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이란은 즉각적인 군사 보복과 초강경 경고로 응수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새벽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 국가들은 아직 사상자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 에르비를 겨냥한 야간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알리 알 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군은 자국의 교량과 발전소 등을 타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와 관련 중동 내 모든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폭스바겐이 10만 명 규모의 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10여 년 뒤 유럽 자동차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독일 주간지 차이트에 따르면 프라운호퍼 노동경제연구소는 부품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 일자리가 2030년 37만 5천 개, 2035년 66만 개, 2040년에 72만 6천 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유럽의 자동차 업계 종사자는 약 160만 명입니다. 예측대로면 2040년 이 분야 일자리가 45% 줄어드는 셈입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전기차 조난도 뒤처지면서 내수 시장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 EU가 중국에 수출한 자동차와 부품은 160억 유로, 약 27조 1000억 원어치, 중국에서 수입량은 220억 유로, 약 33조 3000억 원어치로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면서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국 유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국토안보부는 학업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자동 연장되던 F비자 학생, J비자, 교환 방문 연구원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를 연장하려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다 마칠 수 있을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유학생 이모 씨는 체류 기간이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해야 한다는데 합법적으로 지내고 있더라도 이게 통과될지 알 수 없으니 조마조마하다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 이민 정책이 바뀔 때마다 다들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에서도 점점 이민 상황이 안 좋아지니 일단 한국에 가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발표 때문에 더 많이들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4년은 학업을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애틀랜트에 사는 유학생 채모 씨도 유학하다 보면 전공을 바꾸거나 부전공을 선택하거나 더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4년이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전에는 석박사 과정을 하고 싶으면 학교를 통해 연장하면 되지만 이제는 추가 학위마다 이민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스는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4원 2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2원 9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5원 6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보나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MP 로우 국제 공증 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페이셜 게시판입니다. 타카푸나 윈터라이트 안내입니다. 이 무료 가족 친화적인 축제는 타카푸나 시내를 빛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겨울왕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예술가 앵거스 뮤어가 기획한 이 행사는 몰입형 조명예술, 라이브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저녁을 선사합니다. 타카푸나 곳곳에서 눈부신 대형 조명 설치 작품, 인터랙티브 조형물, 라이브 공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타카푸나, 헛미어 그린, 센트럴 헛미어 로드, 파터파크, 와이카 와카리키 안작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코레오 마이테레오 마오리 말 주간 대화 그룹 안내입니다. 매주 열리는 마오리어 회화 모임입니다.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오리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즐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모임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무료 차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알바니 빌드리지 라이브러리 30 켈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코바넬 클럽 안내입니다. 이 친근한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께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차나 커피도 제공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6일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 뷰트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영어 시험 준비 반 안내입니다. 이 무료 수업은 직장이나 기타 사정으로 주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PTE, IELTS 또는 OET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회화 연습과 시험 합격에 필요한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별도 등록은 필요 없지만 정기적인 출석을 권장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올해와 라이브러리 12 모아나 에브뉴 올해와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FM 플래닛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